사사기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96면에서 397면까지에 걸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6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기록된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한 목소리로 천천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고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거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로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위인의 첩 사건을 통해서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길, 자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한 길을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여서 살아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는 이런 시대구나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가 첩의 사건, 첩이 친정에 도망가서 데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다섯째 날에 이제 거기 나흘을 머물고 다섯째 날 일찍 떠납니다. 레위인이니까 떠나는 게 맞죠. 당연하죠. 하루길 가서 다음 날 뭘 준비해야 됩니까?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안식일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정말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전날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장도 봐야 되고요. 그날 불도 못 켜기 때문에 가스불도 살짝 틀어놔야 되고 물도 앉혀놔야 되고 먹을 것도 미리 준비해놔야 되고 불도 미리 다 켜놔야 되고 난방도 미리 다 켜놔야 됩니다. 왜 그래요? 뭐 하나 건드려서 그거 켜면 그게 율법을 범한다고 그 사람들 그렇게 신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구약 성경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실 때는 아, 율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육신으로 묶어놓고 또 그날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럼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다섯째 날에 떠났단 말이죠. 부지런히 가야 되는데 가다가 베냐민 땅 기브아 성읍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날이 저물어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잠을 자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유숙하려고 하룻밤 자려고 가서 문을 두드리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손님을 맞이하는 풍습이 아주 탁월합니다. 다른 민족들보다. 왜요? 그 사람이 신적인 복을 가지고 내 집에 방문해 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대접합니다. 그런데 기브아 성읍에 갔을 때는 아무도 맞아주지 않습니다. 이제 19장의 내용을 조금 보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19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9장 15절입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해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 상태나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뭘 할 수 있나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약자에 대한 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신약에서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신약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에 보시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주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단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배려하라고요. 추수할 때에 구석탱이에 남아있는 이삭 다 베지 말라고요. 추수할 때 땅에 떨어져 있는 것들 다 거두어오지 말라고요. 그거 안 거둬와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은 그냥 두라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회적 약자들, 곧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남겨두라고, 배려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삶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는 거죠. 그저 자기 것 꽁꽁 싸매고 안 내놓는 거예요. 그냥 내 곡식 나가고 내 잠자리에 들어오는 누구도 반기지를 않는 겁니다. 어느 성읍인데요? 베냐민 족속 기브아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성읍도 이렇게 사람들이 완악해진 시대였다라는 걸 오늘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거기 한 노인이 나와서, 이 노인이라는 분 자세하게 성경에서 소개할 필요가 있나요? 한 노인이 나와서 이 레위인과 첩을 맞이해서 잘 대접했더라 이러면 되는데, 이 한 노인분을 성경에서 상세하게 이분을 소개합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있습니다. 19장 16절입니다.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왜 이렇게 이 한 노인분을 이렇게 상세하게 어디 출신인지 왜 여기 왔는지 기록하게 하셨겠어요? 이게 참 동병상련이라는 거죠. 이 시대의 사람들, 이 할아버지 어르신도 어디서 내려오셨대요? 에브라임 산지요. 이 레위인 고향이 어디예요? 지금 어디 가는 길인가요? 자기가 직무를 가지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로 지금 첩 데리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참 그런데 거기서 고향 사람 만난 거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도 지금 여기 와 있는 이유를 묵상해 보면 왜 왔겠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앞 전반부를 쭉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보시면 이 시대에는 자기 고향에서 너무 힘들게 살다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자기 유업, 기업, 땅을 팔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지파나 다른 성읍에 가서 이렇게 소작농이나 남의 밭에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걸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참 힘든 시대였구나. 고향 떠나서 이렇게 서름 받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그런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이 레위인과 첩을 맞이해 드린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사건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들이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쁨을 갖는 그 시간에 막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동네 비류들, 이 비류들이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무가치한 자손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뭐하라고 두드리나요?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19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이게 어디서 표현되는 말씀이죠? 이게 음행을 저지를 때에 쓰는 표현이 이런 표현으로 관용적으로 좀 표현이 됐습니다. 꼭 어디 같아 보이세요? 이거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 같아 보이세요?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롯에게 방문한 두 천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천사가 방문했을 때 롯이 참 얼마나 이게 인색한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그냥 밴댕이 보셨어요? 밴댕이? 네,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러죠. 참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자기 삼촌은 사람의 모습으로 온 세 분이 누구라고 영접해요? 이분 주님이십니다 이러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융숭하게 대접하잖아요. 살찐 송아지도 잡고 뭐 버터도 가지고 오고 그 고운 가루도 갖다가 세서 하나 갖다가 그 밀가루 한 포거든요. 세 분 오셨는데 동네 잔치 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근데 그만큼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마음이 좀 찔리죠. 아 이렇구나. 뭐 그런 주제는 아니지만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거죠. 근데 19장에 넘어가서 롯은 어떻게 해요? 천사가 두 분이 방문을 했는데 들어와서 그 탐탁치 않은 거예요. 들어와서 빨리 씻고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라고. 그 롯이 거기 소돔 고모라 성에서 그게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찌들은 거죠. 인색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사회로 타락하니까 어떤 인심이 돌아요? 그저 사람들 누군가 하나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용해서 쾌락의 도구로 삼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성읍이 완전히 타락해버렸다는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이게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 레위인 뭐 했을까요? 레위인 할아버지 뒤에 꽁꽁 숨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어르신이 나가서 그러지 말아라. 내 집에 온 손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이 안 통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답답하니까 내 딸과 딸을 내줄 테니까 그러지 말아라까지 얘기하는데 통하지는 않습니다. 레위인은 어디 갔는지 그때부터 나타나질 않아요. 또 말씀의 법이 어디 갔는지 사람들 앞에서 꽁무니를 어디로 빼고 달아놨는지 그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밤새 참 몹쓸 짓을 당하고 이 레위인 첩이 문턱에서 대문턱에서 죽어버립니다. 레위인이 문을 빼꼼 열고 새벽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 갈 길 가야겠다고 나가서 보니까 첩이 죽은 거예요. 그걸 보고는 그때야 레위인이 분개해서 이걸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할까 이러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도 모르고 레위인 첩 자기 아내의 시신을 12덩이로 쪼개서 각 지파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복수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 말씀이 이제 19장 27절로 29절입니다. 좀 봐야 오늘 이제 본문이 왜 40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동원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장 27절로 29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 레위인도 가관이죠. 아내가 죽었는데 그 시체를 나귀에다 안장에 얹고 어디 가는 게 바빠요. 자기 지금 자기가 안식일이니까 빨리 가야 되고 자기 갈 길 가는 사람이 레위인 이 모습이 여기 또 고발되는 겁니다. 참 이 사람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이 무정한 사람이에요. 악한 자 앞에서는 도망하고 고개를 돌리고 숨어 있고 자기가 감정적으로 동했을 때에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는 그저 발걸음 빨리 옮겨서 이 일을 피해 복수로 발전시키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이 한 짓이 왜 고약하냐 하면요, 원래 이 서아시아 근동 지역에는 전쟁을 소집할 때 전쟁 소집 명령을 내릴 때에 사람 전쟁에 나가서 암살을 당하거나 죽은 시체가 있으면 그걸 가져다가 쪼개서 전쟁을 소집할 때 이거 시체를 보냅니다. 이게 어디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게 어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합니까? 이방 족속들 이방 왕국에서 행했던 짓을 레위인이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그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으로 시신을 쪼개서 각 지파에게 12덩이를 보낸 겁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소집되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이 일이 발전되어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 한 번쯤만 생각했으면 단 한 번이라도 자기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들여야 되는 사람인지를 한 번만 생각했어도 부정하게 시체를 만지고 시체를 쪼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 안식일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오늘 이러한 장면으로 19장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그 시체를 받아본 이스라엘 지파의 온 백성들이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러고 다 같이 모여듭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20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2절 3절 얼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급박한 일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요한 겁니다. 그래서 칼을 빼는 자 전쟁에 나아갈 만한 사람들이 40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그 모여서 장로된 어르신들이 그 상황을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십니다. 어떻게 물으세요?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레위인한테 물어야 됩니다. 자, 이 레위인이 어떻게 말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4절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거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이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레위인이 현실을 직시해서 사실을 말한 게 아니다라고 보시더라고요. 사실 이 레위인이 말한 나를 죽이려고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봐야 할까요? 사실과 다르게 지금 레위인이 이걸 사실을 확장했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자기가 당한 사건을 마치 나를 죽이려고 그 비류들이 왔다라고 그 사건을 오도하는 거예요. 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군사들이 칼을 차고 모였으면 조금만 충동질하면 이게 금방이라도 어떻게 돼요? 전쟁으로 확산될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레위인이 먼저 해야 될 행동을 뒤집어 버립니다. 레위인이면 뭐 먼저 해야 될까요? 이러한 상황을 자기가 개인적인 삶에서 만났으면 레위인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기브아 성읍에 들어와서 이런 몹쓸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불의가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레위인답지 못하게 살아드린 그 무엇이 있기에 이러한 몹쓸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한 번쯤은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레위인은 자랑스럽게도 거기에 모인 회중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이러고 자신만만하게 사람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때가 설마 있겠나 싶겠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일을 거꾸로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자기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탁월하다고 의식합니다. 누구처럼요? 이 레위인처럼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자기는 나름대로 자기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는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였던 사람이라는 걸 오늘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묻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사시대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아가서 베냐민 족속을 어떻게 해서든 처단하겠다고 합의한 뒤에 이 군사를 이끌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상황에서 뭘 하나요?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누가 먼저 나아가서 저 못된 베냐민 기브아 성읍에 이 징벌을 내릴 자격이 있겠습니까? 누가 앞장서야겠습니까? 그게 사사기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자기 결정 후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피부로 뭔가 와닿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도 어떨 때 보면 내가 결정해놓고 판단해놓고 사람들과 회의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손해를 적게 보면서 가장 이윤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가장 우리가 모두가 불만 없는 방법들을 선택하는데 막 머리를 짜면서 뭐해요? 오늘 7절 말씀처럼 의견과 방책을 낸단 말이죠. 의견과 방책.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깨름직한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우선순위에 바뀐 문제가 이게 사사시대에만 문제냐?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결정하실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예배 우선주의, 뭐 기도 우선주의, 말씀 우선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한번 잠잠히 오늘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인가?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사랑하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나에게 급박한 일이 나에게 우선이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20장을 전체를 또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21장 마지막 사사기의 마감을 내일 하게 되는데요. 내용이 좀 정리가 되실 겁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20장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서 날마다 성경 말씀 묵상하는 삶 게으르지 않기 원하여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